좋은 아침입니다. 안 좋으세요? 얼마큼 좋으세요? 매우 많이 좋습니까? 조금 좋습니까? 예, 뭐 그러던가 말던가.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 소개를 잠깐 했는데 전 이제 몇 달 지나면 나이가 65세가 돼요. 저 지금 메디케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메디케어 드디어 이제 몇 달 후면 받게 되는데 우리 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주님의 특별한 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라스베가스에는 우리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고 큰 아들은 얼바인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어요. 나이가 서른 살이 훨씬 넘었는데 장가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 목사님을 알게 됐고 또 전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우리 아내하고 제 아내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있고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날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떡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떡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떡 하는 날에는 목사님이 집에 가시다 꼭 저희 집에 들려서 떡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웬 떡이냐. 떡이 안 오는 주일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 있죠. 기다리거든요. 한 2시나 3시 항상 오시니까 안 오시면 여보 오늘 안 오시나 보다 밥이나 먹자.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 사모님이 한국 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숙떡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숙떡을 구워서 먹고 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목회자 입장에 봤을 때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목회하는 그 모든 그 밀도가 보통 담임 목사 세 분이 해도 모자랄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목사를 만나면 천천히 하세요. 쉬면서 하세요. 제가 항상 염려합니다. 왜? 건강 가실까 봐. 여러분들께서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에 다른 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이미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주부에 보시면 여러분 설교 노트가 들어가 있죠. 빈 공간이 있는데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하나씩 하나 채워놓으면서 설교를 듣게 되면은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겠고요. 나중에 집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혹시라도 말씀을 또 생각나게 되면 이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개를 아시나요? 솔개. 예. 우리 전 목사님이 가시기 전 3주 전에 두 번에 걸친 설교를 위한 PPT를 미리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원고를 다 보내고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오늘 그 PPT 보시면 솔개 그림이 나올 거예요. 네, 솔개. 독수리처럼 생겼죠? 이 솔개는 조류 중에 가장 오래 산다고 그래요. 대략 70년 내지 최고 80년까지 산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솔개는 나이가 40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이 부리가 길고 구부러져요. 그래서 사냥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발톱도 무디어져요. 그리고 털이 두꺼워지고 길어져 갖고 잘 날질 못해요. 그래서 솔개가 40세 정도 됐을 때는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의 선택은 뭐냐면 그냥 죽던지, 사냥을 못하니까 죽죠. 또 하나는 6개월 내지 1년 동안의 변화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앞으로 40년을 더 살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변화를 대부분 선택을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산이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자기 부리를 막 쫓는 거예요. 그러면 부리가 부서지겠죠. 그러면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새로운 부리가 나온대요. 그럼 새로운 부리로 자기 발톱을 뽑기 시작해요. 발톱이 다 빠져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게 되면 새로운 발톱이 생겨요. 그럼 새로운 발톱을 가지고 자기 두꺼운 기초를 뽑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되면 부리도 날카로운 부리, 발톱도 굉장히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깃털도 날기 활공하기 가장 좋은 깃털을 겸비한 솔개로 변신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막 사는 경우가 있고, 매번 인생의 전환점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어제도 살아서 오늘도 살겠지. 그럼 내일도 사라지겠지. 너무너무나 여러분 허무한 삶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놀고. 그쵸? 그건 솔개의 첫 번째 선택이에요.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죽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변화의 삶, 인생의 전환점을 위한 삶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주인공은 시몬 베드로고 예수님이신데, 시몬 베드로 밤새고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주님이 이른 아침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여러분, 밤새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을 향한 하나님의 획기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10절에 보시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렌트비가 없어요. 내가 쫓겨날 수도 있는데. 내가 밥 먹을 돈이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베드로는 매일매일의 삶이 무서운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베드로가 이제는, 그때까지는 무섭게 살았지만 이제는 평강하게 살 것이다. 평강의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이다 라고 한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전에는 너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원문에 의하면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향해서 불을 뿜는 베드로와 물고기를 위해 헌신한 베드로는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전전긍긍하는 삶하고 매일매일 일어나면 평강하고 아 오늘 참 좋다, 오늘 너무 아름다운 날이야,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야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삶을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인생의 전환점을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빈배입니다. 빈배. 빈배. 예수님이 오늘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레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의 두 배 주책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는 두 배를 보셨어요. 이 보신다는 말은 그냥 look at 정도가 아니라 look into, 헬라말로 에이도, 뚫어지게 바라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는 거하고 어떤 관심이 있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 다르죠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로 향했냐면 밤새껏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빈배로 어귀에 들어와서 지금 수초를 걷어내고 그물을 찍고 있는 그 빈배를 애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 애도, 사람의 애도의 관심, 이 관심은 빈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꽉 차고 멋있고 아름답고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 빈털털이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달리 빈배를 애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시몬 베드로가 탄 배, 그리고 또 다른 배는 왜 빈배가 되었을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같은 단어인데 이 호수는 요단강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온천수가 나오거든요. 온천수가 합쳐갖고 24종의 어종이 풍박에 잡히는 민물 호수예요. 여기 너무 많은 고기가 잡히고 배들이 와갖고 이스라엘 정부가 2002년인가 6년도에 한 2년 동안 고기를 못 잡게 금지를 내렸어요. 그 정도로 고기가 다량으로 잡힌 호수인데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시몬 베드로가 탄 배가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치에 이거 합당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베드로나 나머지 동료들도 진짜 이상했을 거예요. 서로 아침에 그물을 씻으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아니 고기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냐? 아 쟤네 집에도 고기가 잡히고 저기 배에도 고기가 잡혀서 그냥 난리를 치는데 아 왜 우리 두 배만 고기가 안 잡혀? 아니 다른 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장사가 안 되지? 왜 다른 집 애들은 다 잘 돼? 근데 왜 우리 집 애들만 안 돼?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우리 애들도 교회 열심히, 열심히 다니고 매일 큐티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엎드려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만 안 되지? 왜 나만 안 되지? 우리 사업만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목회합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철학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금요 찬양 예배하고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리고 막 발병을 찌는데 교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러지? 진짜 눈물 뿌리면서 내가 두기도 한데 왜 응답이 안 올까? 여러분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은즉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자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1장에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사할 정도가 이주야. 이민 가는, 이민을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가면 풍족할 줄 알았거든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러면 두 아들도 이제 다 장가가고 다 그랬어요. 그럼 너무 풍족할 줄 알았는데 오늘 얘기 보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은즉 어찌 너희들은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오미라는 뜻은 좀 joy, happiness.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라, 말, 괴로움. 다시 말하면 나오미는 뭘 알았냐면은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거예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갔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갔는데 풍족할 줄 알았어요. 또 풍족했어요. 베들레헴은 아직도 기근인도 모압 땅은 너무나도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돼. 풍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괴롭혔어요. 안 되게 하셨어요. 길을 막았어요. 나오미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죠. 보아스를 요벳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의 후손이 나오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나오미를 통해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있었는데 엉뚱한 모압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 그때서 알았어요. 남편을 잊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혼자 혈연단신 자부 룻과 함께 돌아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비우게 하셨다. empty. 나의 길을 막으셨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배와 또 다른 배가 비인 것은 우연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비우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한 번도 어부로서 자책감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비운 배를 그는 보고 얼마나 상심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기묘막측한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항상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하나님이 그런 길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을 때도 있어요. 안 되게 할 때도 있어요. 빙빙 돌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인생의 전환점에서 빈배를 원하세요. 내 자신을 비게 만드세요. 인간의 힘이 아닌 이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삶의 주춧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게 만드세요. 이런 경주마를 타는 기수 같은 경우 실기시험도 봐야 되고요.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키가 168cm 이하가 돼야 돼. 크면 안 돼. 몸무게가 49kg 이하야. 110파운드. 전 110파운드 넘겠죠? 그렇죠? 훨씬 넘어요. 어제 재보니까 163파운드라고. 어제 덜 먹었거든요. 전 먹으면 165파운드까지 올라가. 제 키가 168 이상은 되겠죠? 예. 요새는 키가 좀 쪼그라들어서 176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주마를 타면 경주마 허리가 끊어져. 경주마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체력, 체중이 약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은 여러분 가벼운 사람을 들어쓰세요. 몸무게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빌 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왜? 쓰기가 좋거든. 쓰기가. 우리가 가득 차면요. 인간의 자존심, 고집, 지식, 경험 가득 차. 뭐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나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너무 전문가야. 아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은 안 쓰세요. 내가 빈 배가 됐을 때. 또 내가 비지 않았으면 하나님 비게 만들어요.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내가 골프를 몇 번 배웠어요. 아는 장로님이 골프를 치면 좋다. 나중에 리타이하면 목사님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골프나 치세요. 그래서 몇번 배웠는데 항상 장로님 전몇번 가봤거든요. 그냥 연습장에. 그랬더니 항상 그 장로님이 헤드업 하지 말, 헤드업. 난 헤드업이 뭔지 몰랐어. 고개를 들지 말라 이거지. 근데 초보자들은 치면서 항상 고개를 들고 공간 끝까지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항상 비워야 돼. 저는 수영도 못했고요. 스키도 못 탔던 사람이에요. 근데 수영과 스키를 배워준 사람이 제가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저랑 동갑내기 장로님, 메디컬 닥터인데 그분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수영장에 갔어요. 목사님, 수영 가르쳐 드릴게요. 자, 들어가셔서 난 죽었다 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해서 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해봤더니 머리가 그게 물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발장구를 치세요. 발장구도 나가더라고.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스키를 배웠어요, 그분한테 또. 스키를 배웠더니 목사님, 스키 배울 때 넘어져야 돼요. 넘어져야지 스키를 빨리 배웁니다. 넘어질 때확 넘어지세요. 안 넘어질 때는 다리 꺾입니다. 그래서 확 넘어졌더니 첫 번째 미드 중급 코스에서 타고 있더라고 제가. 와, 여러분 우리가 깍 차고 뭔가 막 뭔가 내가 발버둥을 치고 뭐 하게 되면 인생의 전환점이 오잖아요. 전 개인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몇번 있었는데 가장 큰 전환점은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원래 메디컬 닥터가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1차 시험에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어요. 떨어졌게 붙었게 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막 상심이 돼갖고는 지도하고 있었던 강도사님이 김정배 지금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목사님 찾아와서 명은아 너 목사 될래? 저도 모르게 네 웃기죠 여러분 강도사님이 올 때까지 오기 전만 해도 삼수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내 와서 예배드리고 명은아 너 목사 될래? 네너 신학대학 갈래? 네 그러면서 입학원서를 딱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그분이 접수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은 무방비 상태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의자 곳이 없을 때, 내 생각으로 안될 때, 막 일이 꼬일 때 주님이 그때 슬며시 들어오셔서 이제후로는 너는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빈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빈배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순종의 순종.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데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뭐를 내리라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또 이런 여기 갈릴리호수, 긴네로스는 민물호수예요. 민물호수에는 낮에 고기가 안 잡혀요. 주로 밤에 많이 잡혀요. 밤낚시를 많이 해요. 아침에 먼동에 해가 막 뜨는데 야, 바닷가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업으로 잔뼈를 굳은 베드로에게는 이런 말도 안 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가 뭐로 지적질을 해?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4절에 보면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그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물로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 해요? 제대로 그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나와 있는데 원래 헬라 원문에는 딕티아라고 돼요. 딕티아. 이게 뭐 그물들이에요. 그물들을 내려라. 그물들을 내려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들을 내려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를 내린다고요? 그물을 내리리다. 그물을 내리리라. 영어 성경은 넷스 복수로 나와 있는데 복수가 아니에요. 딕티온. 네트야, 네트. 영어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영어 성경 번역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순종은 뭐냐면 너가 배에서 있는 그물들을 다 던지라는 거야. 다. 아시겠죠? 네, 베드로는 뭐를 던졌어요? 그물 중에 하나만 던졌어요. 왜 그랬을까? 아, 그물을 다 씻고 수초도 걷어내고 쓰레기 걷어내고 그물을 다 했는데 다시 던지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겠어요? 저도 안 하지요. 에이, 믿자 왜 본전이니까 하나 한번 던져보자 하고 그물 하나를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완벽한 순종을 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100% 순수한 아주 결정적인 100% 완벽한 순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순종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다 불완전한 순종이야. 딴짓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 두 명을 야 이리 와봐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은 다음에 포동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스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일을 하러 안 가 놀러 다녀. 둘째 아들은 아 아버지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제가 친구들하고 제가 맥도날드 가서 밥도 먹고 뭐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못 간다고 하고 친구 집에 막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려고 하다가 아이 그래도 아버지가 너무 나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고생이신데 아이 가야 되겠다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야 오늘 못 간다 나 포도원 가서 일해야 된다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요.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목사님 할게요, 내 하나님 할게요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아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하고 나중에 기도하다가 그래도 해야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럴 때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이 땅에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한 사람,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하고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화가가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자기 도장을 딱 찍을 때 테텔스타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순간에 마지막 완벽한 순종을 하셨어요. 자신의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완벽한 순종을 했지만 우리는 완벽한 순종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순종을 했던 시몬 베드로 배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낚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대학원도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출세길이 널려 있는 이영규라고 하는 젊은 청년,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저랑 비슷해졌는데 그 선교사님이 몽골로, 온 가족이 몽골로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쓰신 책인데 내려놓음이란 책을 2006년도에 썼어요. 거기서 자기의 아들 동년이 얘기를 거기다 서술합니다. 어느 날 동년이하고 장난감 가게를 갔대요. 애들이 여러분 장난감 토이저러스, 지금 다이저러스가 없었지만 토이저러스 가면 눈이 지금 막 뒤집어지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냥. 우리들도 두 아들을 데리고 가면요 애들이 토이저러스 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 동년이가 왔다가 왔다 하다가 자기에 맞는 장난감을 발견했겠죠. 그래서 장난감을 딱 자기의 품 안에 안고 이제 계산대로 나오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장난감, 자기가 원했던 장난감이 볼펜이라면 볼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대에 올려놔야 되죠. 스캔을 하고 얼마인지 나오죠. 그러면 페이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동년이가 이 장난감을 품고서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아빠, 내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동년이를 설득시키네. 너 너 거 맞아. 이거 너 거고 너가 가져갈 거야. 그런데 요거를 선물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저희 아줌마 말대로 그냥 순종을 해야지 이게 너 거가 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아빠를 쳐다보고 그러다가 그냥 얼굴이 우월지상인 다음에 그 자기의 이 장난감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바코드를 찍고 얼마라고 해서 아빠가 페이하고 나서 그거를 자기 거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물이 하는 말이 내려놓는 순종.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도 어려운가. 그렇죠? 내려놔라. 그럼 내려놔야죠. 그렇죠? 그만해. 그만해야죠. 하라 그럼 해야죠. 우리가 뭔데 반항을 하고 거역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이 왜 행복이 없었죠? 왜 평강이 없었을까요? 왜 기쁨이 없었을까요? 왜 감사가 없었을까요? 그렇게 많이 먹고 많이 벌어도 왜 행복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품지 못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 영혼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 육체는 가득 채울 줄 모르면 내 영혼은 불안한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영적 각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빈 배를 올라타셨어요. 그물들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물만 내려놨어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괘씸해 갖고는 물고기 또 안 잡히겠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아유 그래 그 정도면 됐어 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막 큰 물고기를 잡게 해줬어요. 그거를 경험했던 베드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어떤 전환점이면 자기를 보는 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패러다임의 시프트는 언제 일어나냐면 나를 보는 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을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샀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한 달 이상 가나요? 두 달 이상 가나요? 또 집을 바꿔봤어요. 집을 두 달 가나요? 석 달 가나요? 옷을 새로운 옷을 입었어요. 일주일 가나요? 오래 안 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을, 인생의 전환점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린 거기 속아왔어요. 여보, 기분 전환해서 여행하자. 새로워지던가요? 물론 새로워지죠. 올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을 바꿔봐도, 차를 바꿔봐도, 지금석으로 내 몸을 치장해봐도 인생의 전환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를 만난 베드로에게 자기를 보는 영적 각성, 주님에 대한 영적 각성 생기는데 자기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 각성은 뭐냐면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5장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했을 때 선생님 그랬죠. 그런데 8절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주여 나를 떠나세요. 자, 뭐에서 뭐로 바뀌죠?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하나.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분. 그냥 이민 생활 지치고 힘든데 그냥 내가 기댈 수 있는 분. 내가 무식해서 그냥 그분을 따라가면 좀 더 유식한 사람 바뀌는 게 하는 분.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 주, 큐리에, 로드, 주인이세요. 주관자세요. 나의 관리자시고 보호자세요.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빌리그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매번 설교하기 전에, 복음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항상 했던 기도가 있었대요. 하나님, 주님이 떠나시면 나는 죄로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내 입술은 죄로 트래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항상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색이 주님의 인식이 여러분 선생이 아니라 이제 큐리에 주님으로 바뀌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각성이 생겨요.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셨어. 그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들끼리 가장 아름답고 솔직하고 겸손한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년에 몇 번씩 아내하고 싸워요. 예. 싸우는 대부분의 이유가 아내를 향해서 당신 죄인이야, 나는 덜 죄인이고 당신 아주 잘못했어. 나는 조금 잘못했어. 이런 거 싸워요. 싸우고 나서 제 방에 딱 들어가면 아 이건 아닌데 내가 못된 놈이고 내가 나쁜 놈이고 저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그걸 느낄 때가 너무 많은데 또 싸워요. 그럼 회개 하나님 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신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면서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누구 중에? 사도 중에. 굉장히 많은 사도 중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라. 미말의 존재. 여러분 이 교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작은 자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에이, 안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저 부분보다 좀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마지막 죽기 전 마지막 고백이에요. 마지막 디모데전 1장 15절은 그가 죽기 전 마지막에 했던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78년도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CCC라고 선교단체에 있었던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던 미국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7명이서. 한 달이 지나서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사례비를 드렸거든요. 사례비를 드려서 이제 사례비 이제 봉투를 이제 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딱 받는 순간 눈을 살며시 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이상했어요. 보통 우리는 딱 받으면 뭐라 합니까? 아이 뭐 이런 걸 뭘 또 아이 주십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를 뭐 어느 교회에서 하게 되면 사례비를 주거든요. 그러면 사례 받을 때 약간 거시기예요 사실. 사례비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면서 받아요. 그런데 이분이 눈을 살며시 감다가 딱 한마디 고백하시더라고요. God is so good. 하나님 참 좋은 분이네요 라고 딱 한마디 눈을 감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의 마지막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고백. 나에 대한 고백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으로 보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스펙트럼이 네 가지, 네 단계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생존의 단계가 있어요, 생존의 단계. Survival. 먹기 위해서 살아요. 두 번째, 성공.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요.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렇죠? 베풀고 아 저분 참 좋은 분이네. 그럼 으쓱으쓱하고 뭔가 잘난 것 같고 대부분의 삶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원했던 인생의 전환점은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를 못 잡으면 고기를 잡았어요. 운수 대통이네. 할렐루야. 여보 오늘 고기 무지 많이 잡았어. 여보 우리가 배 바꿀 때도 이제 배 바꿀까? 집을 바꿀까?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초점은 큐리에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영적인 삶이 영적인 삶 이게 인생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 삶은 어때요? 차가 15년 된 차를 타고 나면 어때요? 근근히 살면 어때요? 내 인생에 매일 내 자신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최고죠 여러분. 그게 주님을 위해서 최고 절정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라스베이거스 장로교회 모든 교인들이 바로 이런 최고 절정의 영적인 삶을 향해서 주님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주님은 계속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는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처음으로 시몬 베드로 만났을 때 얘기고요. 다음 주는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